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일제 36년에 앞서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외교권을 가지고 간 이후에 이 통감부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권이라고 하는 이 외교권을 가져간 순간부터 사실은 이 대한제국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이 주권은 1910년 8월 29일까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감부 시절은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통감부 시절에 뭘 했을까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지금 공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 이후에 뭐 식민 통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침묵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약 4년에 걸친 이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거의 지워진 부분이 됐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감부가 설치가 된 법적인 그 근거는 을사보호조약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보호조약을 체결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외교권을 가지고 가면서 을사보호조약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황제 아래에 일본제국 정부의 대표자로 통감 한 명을 두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지휘하고 감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지휘 감리하기 위해서 통감을 둔다, 그래서 통감부를 만들어요. 1906년 2월 1일 날 정식으로 통감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역대 통감을 보면은 제1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을 맡았고, 제2대 통감은 손에 알았을게, 제3대 통감은 초대 조선 총독이기도 했던 데라우찌 마사타케, 요 세 사람이 조선 통감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지금까지는 통감부는 뭐 대한제국을 뭐 식민지로 합병하기 위해서 무슨 뭐 침략 야욕의 만행에 불타서 뭐 이렇게 우리가 그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과연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통감으로 온 이토 히로부미라는 이 사람은 일본 총리를 네 차례 지낸, 정말 일본에서 최고의 이 실세이기도 합니다. 1대, 5대, 7대, 10대 일본 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메이지 정부의 요직이란 요직은 다 섭렵을 한 명실상부한 권력자입니다. 특히 이분은 이 국제법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이 열강과의 외교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 군부하고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분이 조선 통감으로 올 때의 나이가 64세였습니다. 자,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이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통감으로 왔을까? 이 조선 통감이라는 게 골치 아픈 자리인데 이 양반이 왜 왔을까 하는 부분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온 것은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통감으로 안 가면 분명히 이거 군부가 이 통감으로 갈 건데 이 군인들은 민간인하고는 이거 틀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뭐 이 대한제국 사람들을 투디로 잡든지 뭐 하든지 그래가지고 뭐 군기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조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러면은 폭동을 진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열강들하고 뭔가에 막 그 외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군부가 그 가서 일을 벌이기 전에 내가 차라리 통감으로 가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조선에 온 것은 일본 군부의 이 통감 자리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토히로 부미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가 일본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병합을 해가지고 통치하기에는 일본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식민지 그러면은 막 식민지에서 막 고열을 빨아가지고 막 착취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식민지는 엄청난 비용이 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자원을 수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원을 자기네 나라까지 실어갈 수 있는 철도, 도로, 항만 이런 걸 다 건설해야 됩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이 노동력들이 뭘 알아야 뭘 착취를 하죠. 그러려면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공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를 줘야죠. 학교만 지면 다 됩니까? 교사는 어떻게 해요? 교사를 길러내야죠. 학교 줘야죠. 또 교과서가 필요하죠. 엄청난 투자가 있어야 나중에 뭔가를 그 뜯어가도 뜯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대한제국을 지금 식민 지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괜히 뭐 열강들하고 또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대한제국을 우리가 도와서 개혁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치를 하도록 하는 게 일본에게 제일 유리한 방법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에 와서 혹은 일본에 있을 때 끝없이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방을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자치를 하도록 하자 하고 여러 차례 발언한 것이 사료로 정확하게 남아있습니다. 1907년 7월 31일 날 이분이 서울에 있는 일본인 클럽 강연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합병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합병은 매우 귀찮은 일이다. 한국인은 자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자치를 잘 못하니까 우리가 자치를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대한제국을 자기네 식민지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러시아하고 뭔가의 그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군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군부가 대한제국을 흡수 합병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막는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침략의 원흉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동양척식회사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동양척식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그 이 학자들이 쓴 그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조선을 뭐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뭐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참 복잡합니다. 이 가스라다로라는 저 사람이 이 일본 총리였습니다. 이 일본 총리가 동양척식회사에다가 금융 업무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일본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 돈으로 조선의 토지를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그 어떻게 해보려고 금융 업무를 부여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걸 극력 반대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의 의견을 수용해서 관련 내용을 다 수정한 끝에 간신히 통양 척식회사를 만들 정도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조선을 합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치를 하도록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한국인의 잠재력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현재 한국의 상황은 미개라고 보지만 한국인은 결코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미국의 토인, 인디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남양의 말레인종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저 나라는 벌써 3000년 동안의 역사가 있고 그동안 문관의 통치를 받아서 문학적인 조예도 갖췄다. 그러한 한국 국민들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일본이 그 가져와서 독립을 지금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으니 한국인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욕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 건 알고 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뭔가 그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자치 식민지 혹은 한일 협동 자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토 히로부미가 자기의 그 사위인 스에마스 겐조라는 사람에게 이 뭔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전국 8도에서 의원 10명씩을 선출해서 중의원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양반 가운데 50명을 뽑아가지고 상원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신은 한국인으로 조직해서 내각을 구성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대한제국을 통치하도록 만들자. 우리는 저 사람들이 통치를 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뭔가 자꾸 개혁을 하도록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치를 하도록 해야 일본도 좋고 이 나라도 좋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자치를 하자고 하는 정책을 대한제국 사람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그 저격을 당해가지고 죽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후에 저 군부의 주장대로 병합이 됐습니다. 병합이 된 다음에 군부 출신의 데라우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통치를 했어요? 헌병 통치를 했죠. 무단 통치.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 개혁 정책에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뭔가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개혁도 하고 그랬으면은 과연 대한제국이 합병을 당했겠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우리는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을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학자들은 다 압니다. 알면서도 이 국민 감정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 감정이 이토 히로부미 그러면 저거는 그냥 찢어 죽일 놈 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말고 다른 데 나가서 하면은 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요즘에는 토착 외구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원래 이 을사보호조약에 의하면은 통감부는 외교권만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감부가 와가지고 외교권은 물론이고 내정권까지를 계속 그 간섭을 해요. 자, 이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야, 그 당시 당대에 국제법을 그 공부한 대한제국 관리는 우리가 그렇게 친일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는 이완용 한 사람 정도였습니다.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국제법을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을사보호조약에 외교권을 일본이 행사한다라고 돼 있는 이 조항을 딱 보는 순간 이토 히로부미 아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제국주의자들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거다. 저 사람들의 목적은 외교권뿐만이 아니라 내정도 간섭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내정권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이 조항을 넣어달라라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완용은 국제법이 뭔지, 국제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힘센 제국주의 열강들이 뭔가 자기네들의 행위를 법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일 뿐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은 외교권뿐만이 아니라 내정에도 간섭을 할 텐데 이걸 막으려면은 을사보호조약에다가 내정권은 간섭 않는다라는 걸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넣어주겠습니까? 국제법 전문가인 이토 히로부미가 아, 이 친구가 이걸 알았구나. No,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을사부고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을사부고조약에 외교권만 뭐 행사한다 이거 다 그 웃기는 소리예요. 제국주의 시절에는 힘센 사람이 왕이에요. 이게 이거를 이제 낙타코 들이밀기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추운 그 사막에서 이 낙타가 이 춥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자는 텐트 안에 코만 이렇게 먼저 밀어요. 들이밀어요. 그런데 주인이 제지를 안 하면 이 낙타가 계속 밀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주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이 텐트를 차지하는 것을 낙타코 들이밀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국주의 시절에 뭔가 야 우리가 니네 외교권을 우리가 잘 해줄게 그리고 들어가서는 내정권까지 다 장악하는 게 이 제국주의 열강의 수법이에요. 우리가 야 을수보조에게 외교권만으로 돼 있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 내정권까지 장악을 했어? 이거는 무효야. 이거는 불법이야.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아니 힘센자가 그 주먹을 휘두르는 게 정의인 시절에 우리가 그거 국제법 위반이야라고 얘기해봤자 그 입만 아픈 거죠. 이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힘센자가 왕이에요. 힘센자가. 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부를 통해가지고 이제 시정개선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정개선책이 뭐냐면 내정간섭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대한제국의 고문으로 이제 그 몇 사람들이 와서 대한제국의 이 개혁을 돕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지극히 문란하고 피폐한 한국의 재정, 치안, 교육 같은 내정 분야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자, 이거는 을사보호조약 위반이다. 위반인 거 맞습니다. 근데 국제법이라는 게 뭐예요? 깡패 논리입니다. 깡패법.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뭐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해봤자 우리만 입만 아픈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하면 우리도 힘이 세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를 못했잖아요. 자, 이토 히로부미가 밝힌 통감부 통치의 목적은 첫째, 한국 국토의 방위를 일본이 책임져준다. 둘째, 한국 외교를 관리해준다. 셋째, 한국 황실의 안녕을 보증해준다. 넷째, 한국의 시정을 개선한다. 시정 개선은 다 이게 내정 간섭입니다. 그래서 시정 개선 협의회를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있을 때 총 77회를 개최했는데 이 양반은 자기가 어떤 공무가 있어서 일본으로 가 있는 그 기간을 빼고 조선에 있을 때 시정개선협의회는 모두 다 참여를 합니다. 그 정도로 뭔가 이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개혁이라는 것이 다 내정에 관련된 개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내정개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 지금 대한제국에 학교가 없다. 학교를 져야 되겠다. 철도가 없다. 철도를 놔야 되겠다. 지금 전부 이 한국 사람들이 우물물을 길어먹고 있는데, 이 조선의 우물이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화장실하고 우물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들이 흘러가가지고 지하수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물에 전부 오물이 들어가서 이게 뭐 전염병이 돌았다면 막 떼죽음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상수도를 놔야 되겠다. 하수도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제국은 돈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토 통감이 그 일시 대부금에 관한 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야 지금 대한제국을 뭔가를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데 일본이 좀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와가지고 이자도 안 갚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라는 기한도 없애버리고 말하자면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을 계약하기엔 돈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가져온 돈이 1968만 2623엔이에요. 그 당시에 1900만 엔이면 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것들은 얘기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이런 돈으로 통감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식량 증산을 하는데 이 돈을 투입했습니다. 둘째, 도로를 그 개축하는 데 썼습니다. 셋째, 배수, 관계, 산림 녹화 등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분야에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차관자금 중 일부를 교육에 투입을 해서 큰 마을에다가 소학교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경찰력을 확장해서 치안력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주 그야말로 문란하기 짝이 없었던 이 감옥을 새로 졌습니다. 감옥 얘기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그 당시에 이 지방관들은 그 조선의 그 이 지방 그 정부의 그 하급 관리들은 정부에서 월급을 안 줬습니다. 월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 일을 하면서 월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백성을 착취했는데,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방관 권한의 그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방관 봉급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백성들이 착취하는 것을 착취를 못하도록 막아줬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이 조선 사람들을 착취하는 제도를 막아준 것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1905년 1월에 영등포에서 부산 초량 사이에 경부철도가 다 완성이 돼서 운행을 개시를 하고, 1905년 5월부터 서울 서대문과 부산 초량을 직통으로 연계해서 통근열차를 운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1906년 4월 탁지부에다가 수도국을 신설해서 8월부터 처음으로 서울에다가 수도를 가설을 해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 1월에는 인천, 부산, 평양에다가 수도 시설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해서 수도공사를 그 준공을 해가지고 수돗물을 1908년 9월부터 서울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대한제국의 관리들이 언제 우리 백성들 병들지 말라고 수돗물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까? 1907년 6월에는 서울, 인천, 서울, 개성, 서울, 평양 간 시외 전화를 개통을 했고, 1910년 1월에 서울에 전등을 가설 신청한 가구가 1200호, 그 당시 서울 가구 수의 4%가 전기불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결정적인 한계는 공자왈 맹자라는 소위 말하는 글이나 읽는 사람들이 국가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국가 행정에 필요한 제도, 실무적인 내용이나 사례, 운영 방법 이런 거는 잘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총론은 있는데 강론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국가를 운영했어요.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지금은 A라는 사람 개인에게 당신은 소득이 얼마니까 세금을 얼마를 내시오 이렇게 그 정해줍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그 개개인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방에다가 A라는 지방 여기에다가는 100만 원을 세금을 내. 그리고 그 100만 원의 세금을 그 지방에 사는 개개인에게 얼마씩을 책정할 것인지는 그 지방의 수령이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령이 다 동네 사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랑 친한 사람은 세금을 안 내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왕창 갖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국가를 운영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중앙정부가 임명한 지방관 수령의 임기는 보통 뭐 6개월에 한 번씩 그 지방 수령이 바뀌어요. 어떤 경우는 뭐 일주일 사이에 막 7명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 누가 뭐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토박이로 사는 소위 말하는 아전들이 세금을 개개인 집안마다 김 씨네 집은 뭐 얼마, 이 씨네 집은 얼마 하는 것을 지방 아전들이 이제 그 세금을 매겨요. 이 아전들하고 지방 수령이 짜고 전부 이걸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을 중앙정부에다가 납부하기는 뭐 100만 원만 그 납부를 하면 되는데 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착복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부정부패가 아주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거기다가 조선왕조의 치명적인 한계는 이 돈이 엉터리였어요. 그냥 막 그 왕실에서 그냥 막 그 돈을 지멋대로 막 찍어내가지고 돈을 뿌리다 보니까 막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노세 두 마리 살려고 10달러를 환전했더니 동전을 이만큼 주는 겁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세가 몇 마리 필요하고 인부가 몇 마리 몇 사람이 필요한지 이게 돈입니까 이게?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1905년 조사에 의하면 대한제국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무려 576종이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정말 더 심각한 것은 이 백성들의 이 재산과 목숨은 다 관리들의 사유물입니다.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이 국제법을 전공한 이 법률학자입니다. 이 법률학자가 조선에 와서 보니까 야, 이거 무슨 뭐 형벌제도 뭐 이런 게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게 도대체 이거 안 되겠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 조선의 사법제도를 보고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 조선은 개국 이래 오랫동안 행정사법에 구별 없이 재산은 행정관리의 손아귀에 장악을 했다. 공정해야 될 재판이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옳고 그름이 가려지고 권세의 유무에 따라 잘살못이 결정된다. 심한 경우 무고한 백성을 잡아다가 재산을 갈취하거나 유죄를 구형받은 죄수를 풀어주고 금품을 강요하는 등 추잡하고 더럽기 짝이 없다. 이거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왕실에서 또 뭐 온갖 그냥 그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이건 재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뭐라까지 얘기하느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것은 재판사무인데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되겠다. 일본으로부터 현직 판사 검사들을 데려다가 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개혁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일본에서 아주 이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이 우메 겐지로라는 사람을 초빙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지금도 사법제도 엉망진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지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할 때 얼마나 엉터리 그 재판이 자행됐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도 이 모양인데 이 시절에는 어땠겠습니까? 도저히 이 한국 사람 가지고는 사법개혁이 안 되니까 일본의 법률 전문가와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판사 검사를 데려다가 개혁을 시킵니다. 특히 또 이러보니까 1906년 3월 21일 날 시정개선협의회에서 감옥 좀 개량해라, 감옥 좀. 특히 어떻게 한 감옥에 남자, 여자 죄수를 같이 수감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1906년 3월 21일까지 대한제국의 감옥에는 남녀 그 분리 없이 한 곳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옥과 사법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현직 판검사 27명을 데려다가 대한제국 법무보좌관으로 파견을 해요. 이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이 감옥과 사법제도를 보고 나서 이 양반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감옥이라는 것은 목에 칼을 쓰고 발목에 착고를 차고 생살이 썩어나가는 지옥이다 이게. 감옥에 불결하고 난잡함과 제수처우의 참혹함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다 하고 자기네들이 보고서를 써요. 일본 법부 고문관, 일본 현직 판검사들이 쓴 그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인이 한번 산에 발을 디디면 나무가 남아있는 산이 없고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 없다. 이곳을 지나는 자는 누구나 이 황량함을 보고 슬퍼하며 망국의 산천을 절규한다. 이 나라 국민의 생활 상태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지경에 스름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누가 이 국민을 위해 돕지 않을 자가 있을 것인가? 그들은 죄 없이 체포되어 이유 없이 빼앗기고 욕심 많은 한국 관리들은 그들의 살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분들이 와서 대한제국의 사법제도에 삼심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감옥을 근대식으로 바꿨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공식으로 선포됐을 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대한제국에서는 어떠한 항의나 파업이나 시위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09년 8월 통감부의 정황보고에 의하면 신재판소에 대한 한국인민의 감상은 매우 양호해서 정직과 공평함을 신뢰하고 있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09년 12월 인천경찰서장의 비밀보고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일본 제국 정부의 시정 중 재판 제도는 아마도 가장 성공한 개혁 중에 하나다. 1910년 한일 병합에 조선 백성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은 이유는 통감부 시절의 이 사법 개혁의 성과 덕분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통감부의 개혁은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사람들의 개혁은 이렇게 힘없고 정말 이 양반들에게 그 착취당하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통감부 통치가 축복이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을 끝없이 흡혈귀처럼 착취해 먹던 양반과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착취할 수 있는 권리를 뺏겼으니까 이거 뭐예요? 비극이죠. 자, 우리가 대한제국의 멸망과 통감부 통치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로 넘어가는 과정을 약 93% 내지 97%에 달하는 백성 입장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볼 것이냐, 아니면 통치권을 빼앗긴 황제와 양반 입장에서 볼 것이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자기의 그 통치권도 뺏겨, 내정권도 뺏겨, 외교권도 뺏겨, 뭔가 자기가 막 백성들 그냥 뭐 재산이고 뭐고 있는 그대로 막 그냥 뺏어다가 자기 걸로 만든 고종이나 양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무슨 개혁이야, 이게. 개뿔이나. 의병 봉기하라! 그래서 계속 부추겨요.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고종이 계속 그 의병 그 봉기하라고 막 계속 그 부추기고 막 밀지 내리고 하는 걸 다 압니다. 어느 날 이제 고종을 찾아가서 고종, 당신이 이렇게 근대식으로 개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만 그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어 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맨 아래에 있는 요 파란색 부분입니다. 국가는 자력으로 독립하려 하지 않고 타국에 의존하여 독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타국이 아니라 한국, 당신 바로 자신이다. 제발 좀 개혁지 마라.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백성을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력이 붕괴돼 가지고 이 지방 수령 아전들이 제멋대로 정부에다가 내야 될 세금을 백성들에게 걷어가지고 적정한 수준만 걷으면 되는데 두 배, 세 배를 걷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착복을 하는 현실을 이 메가타 다네타로라고 하는 일본의 재정 전문가가 고문으로 와서 보니까 이 짓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수령들이 아전하고 결탁해서 생산량이 많은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누락시켜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다 착복을 해요. 또 과세 대상에 등재된 농지의 경작 면적을 축소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세금을 뜯어먹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타라는 일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1906년 10월에 조세 징수 규정을 공포해가지고 수령과 아전들의 징세권을 박탈을 해요. 그리고 과세 대상을 새로 만들어요. 세금은 수령과 아전들이 걷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걷는다. 그리고 세금은 일본 통신관리국 소관인 우편국에 납부해라. 그러면 이게 전부 중앙정부 재정으로 들어옵니다. 수령 아전들이 이제 중간에서 뺑치는 거를 못하도록 제도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세 수입이 1905년에 216만 원이었는데 1910년에 600만 원으로 무려 3배가 증가를 합니다. 국고의 3분의 1을 탐관오리들이 전부 중간에서 삥을 쳤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백성들을 아주 흡혈귀처럼 착취하던 이 양반, 수령, 아전들, 이 사람들이 중앙정부의 세금을 직접 수취하는 이 개혁에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고종이 가만히 보니까 아 얘네들이 그 저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매일신문이라고 우리 그 뭐 역사에는 아주 뭐 항일운동을 열심히 도와주는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고 항일 기사를 써줍니다.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고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아간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의병 봉기를 부추기고 대한매일신문에다가 돈 줘가지고 베일 기사를 막 싣고 또 러시아하고 접촉해가지고 막 일본을 이제 막 공격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헤이그 밀사를 왜 보냈느냐? 바로 고종이 통감부에다가 이또 통감에게 황실비는 손대지 말아주시오. 그 다음에 황실에 속한 광산, 홍삼사업, 국능원 소속의 토지는 내가 관리하도록 이거는 손대지 말아주시오. 황실 재정 재산에 대해서 정부 재정고문이 손을 대지 말아주시오. 그러니까 내 재산은 손대지 마라. 손대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또 히로부미 통감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지금 대한제국의 모든 그 세금 재산 이런 걸 다 빙쳐다가 당신이 지금 혼자서 다 뭐 푸닥거리 하는데 쓰고 이러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궁중 개혁을 해가지고 고종이 숨겨놓은 비자금을 전부 압수해가지고 정부 재정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헤이그에다가 밀사를 파견해요. 화폐 주권을 장악했다고 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화폐 주권을 일본이 장악하고 싶어서 장악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종이 그냥 끝없이 그 동전을 찍어내요. 동전을 찍어내가지고 이게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서 국가를 위해서 집행이 되면 누가 뭘 하겠어요.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이 돈이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종의 비자금 창고로 들어가요. 고종의 비자금으로 써요. 툭하면은 그냥 돈을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이 넘쳐나가지고 지금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가지고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도저히 이건 어떻게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1905년 1월 18일 날 이 메가타 다네타로라는 이 일본 고문이 화폐 조례를 공포해가지고 일본 제1은행 한국지점을 대한제국 금고로 지정을 하고 일본 차관을 준비금으로 일본 화폐와 동일한 제1은행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돈이 이제 대한제국 돈으로서 지금 화폐가 너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의 이 그 넘쳐나는 이 엉터리 돈과 제1은행권을 바꿔줘가지고 큰 신이 이 화폐제도를 안정을 시킵니다. 만약에 대한제국 사람들이 제대로 된 화폐만 가지고 있어도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와가지고 대한제국의 주권을 막 가져가고 뭐 외교권을 가져가고 뭐 이러는데 왜 저항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제국 백성들 입장에서 보기에 아이고 저 왕 믿고는 도대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차라리 문명 통치를 하는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게 오히려 우리들한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결국 헤이그 밀사 사건이 터지면서 막 일본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뭐 전 세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또 히로부미 저 사람 믿고 대한제국 저거 자치를 하도록 놔둬야 되겠다. 이토 히로부미가 워낙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어왔는데 지금 뭐 고종이 헤이그에다가 밀사 보내가지고 난리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결국 이토 히로부미 해임당합니다. 그리고 군부가 나서서 병합을 해버린 거예요. 1908년 3월 24일 날 그 하와이 노동자로 갔던 장인환, 전명훈 두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제국 외교고문으로 활동하던 미국인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총으로 쏴서 그 죽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볼 때 지금 이 장인환, 전명훈 이 두 사람은 하와이로 돈을 벌러 간 사람이에요. 하와이에서 일을 하다가 본토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대한제국의 그 외교 고문으로 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 편을 든다고 미국 땅에서 비무장 상태로 배에서 내리는 미국인을 노동자로 간 이 한국인이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이거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1909년 10월 27일 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을 방문하던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암살을 했어요. 안 되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각은 1909년 7월 6일 날 한국 병합에 관한 건을 결정을 했는데 자, 일본이 한국은 병합을 하자. 하지만 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는 상태를 두고 보자 했는데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니까 결국 1900 이토 히로부미 암살당한 그 거의 10개월 후에 병합을 하죠. 그래서 통감부 통치가 조선 총독부 통치로 바뀌고 대한제국의 주권 살아있었던 주권은 없어져가지고 일본에게 흡수 합병이 되면서 대한제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약 그 4년 정도 그 존속을 했던 통감부 시절에 이 통감부가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감부는 어떻게 하든지 이토 히로부미 통감의 그 통치 방침대로 대한제국을 개혁을 시켜서 어쨌든 한국 사람이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저항을 한 것은 고종과 양반과 아전들이었다는 사실. 그러다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대한제국의 그 외교 고문을 하던 미국인을 미국 땅에서 쏴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 자치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큰 부담이 되더라도 그냥 합병을 하자. 그래서 1910년 8월에 합병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 통감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적어도 학교나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은 언론에서라도 좀 제대로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또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논문 뭐 몇 개 써놓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제시대 혹은 이 통감부 시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니면 그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욕을 할 때는 욕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욕을 하자. 그리고 알면 알수록 아, 우리가 과연 이 사람들을 정말 비난을 할 수가 있을까? 요즘 제가 느끼는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